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가정 시리즈, 가정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많이 병들었습니다. 가정이 많이 아픕니다. 부부관계가 많이 깨어졌습니다. 이혼하는 가정이 날로 늘어갑니다. 이제는 이혼하는 연령대도 하도 많아져서 나이 들어도 정말 늦은 나이에도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 시대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반석 위에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두 번째 주제를 참 어른을 만드는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물론 법적으로야 성인이 뭐 만 18세 되면 요새 성인이고 또 이제 뭐 성인이 되면 투표권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투표권 행사를 하면 누구나 다 어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들어서 아는 어른의 개념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사람, 어떤 인간의 책임과 도리를 다한다는 뜻에서 어른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꼭 어른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반드시 어른 되지도 않습니다. 많이 공부했다고도 어른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어른이 되느냐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있는 길, 어른이 될 수 있는 코스를 이렇게 두 갈래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어른 되는 것을 어떤 제도의 틀에 담는다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결혼 제도요,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단지 법적인 제도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이 땅에 주어진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부부라고 하는 관계고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고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본질과 속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는 불가분이에요. 그냥 동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참다운 인간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는 두 갈래 길을 주셨는데 그게 가정이요,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어른이 되느냐, 어떤 결혼 생활을 해야 우리가 결혼이 목적으로 하는 바, 또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고 드러내시고자 하는 인격이 드러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이 조금 우리가 어릴 때는 미숙할 때는 모든 게 자기 사실 중심의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는 어린이는 항상 자기가 먼저요, 자기가 중심이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고 미숙한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배려할 줄 알고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알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위해 내가 기꺼이 손해볼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게 있다면은 결국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뤄내고 지켜내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인생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두루 살필 줄 알고 그렇게 그 책임을 다해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스럽다, 어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시대가 지금은 이제 어른 찾아보기가 어렵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참 어른이 없다 이런 탄식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결혼을 해도 어른이 되지 않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결국 오래 못 가고 깨어진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어야 책임을 다하는 가정이 될 텐데 어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을 깨는 걸 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뭐 이렇게 사느니 그냥 헤어지고 말지 뭐. 그래서 뭐 그러나 뭐 애라도 낳기 전에 헤어지면 또 좀 나은데 아이까지 덜컥 이렇게 생겨놓고 나면은 그 아이가 가정이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상산조각 나게 되고 그 아이는 평생 회복될 수 없는 인격체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자기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떨 때 가장 스트레스가 많나 여러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동일한 결과는 인간이 이혼할 때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배우자를 상실할 때 또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할 때.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큰 갈등과 고통과 그 아픔을 겪는 게 바로 이렇게 부부가 깨어지는 것이요. 또 부부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사자들만 그렇게 아프면 또 모르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얽혀있는 사람들이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며 한 가정 속에서 살아내고 겪어내야 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힘든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부부 중심 내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 그렇게 가정을 무참하게 병들게 만들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와 가정의 관계 내지는 가정의 원리야말로 교회에서 찾지 않으면 성숙한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 없고 그 성숙한 가정이 아니고서는 참다운 어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진정한 가정 그야말로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적하셨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겠나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교회를 주신 이 말씀이 또한 우리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관계 맺는 방식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맺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나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요. 나한테 득이 되어야 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내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과 주로 관계를 맺고자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관계 맺는 방식은 피차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맺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은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복종케 하거나 결혼은 일방적으로 누구를 굴복시키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을 하셨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결혼은 초장에 군기를 잡아야 돼. 이런 헛된 소리 듣지도 마십시오. 누구 뭐 한 사람 군기 잡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까? 누구 한 사람 종부리듯 부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는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사랑과 존경심이 바탕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방식에 기초해서 부부관계가 탄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믿음,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한쪽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한쪽은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면은 굉장히 파행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따지고 이게 신앙을 보는 이유는 일면 근거가 있고 타당한 사실 출발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뭐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부족하다면 그래서 교회마다 그냥 결혼 못한 뭐 하고 싶어도 결혼 안 한 자매들이 훨씬 많다면 이거 어디 밖에 가서 뭐 보쌈을 해오듯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데려와서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결혼 생활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주 이 사람 길을 들여서 내가 그냥 수족처럼 부리겠다고 우리가 결혼하는 게 아닌 이상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게 가장 큰 전제라는 것입니다. 넌 내 말에 따라야 돼 라고 말하기 전에 나도 그 사람 말에 피차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한다는 뜻은 세상에서의 뭐 부하나 직원 간에 군대에서 무슨 상사와 이렇게 아랫사람 간에 그렇게 복종하는 걸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한다는 것은 첫째는 자발성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내가 먼저 내 의사로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씌어지던 이 시대는 일방적으로 남성 우위의 사회였어요. 여성의 지위가 낮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정서를 여성들을 마치 뭐 재산 다루듯 물건 다루듯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복종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이 기록된 까닭은 아주 다른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가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행동이나 결정 방식이 터무니없는 또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남성 우위도 아니고 여성 상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의 개념에 우리가 물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결혼을 통해서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격체를 대등하게 대할 줄 알아야지 내 위에 있다거나 내 아래에 있다거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려면 피차가 그리스도 아래에서 복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삶의 태도, 인격적인 모든 태도가 결혼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거 그 당시에 뭐 아내들은 모든 남편에게 복종했어요. 뭐 안 그러면 뭐 살지도 못하던 때고 특히 유대인들은 뭐 어느 정도 복종했냐면 밥을 태운다고 뭐 이렇게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복종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서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 죽게 억지로 우리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억지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건 언제나 자발적으로 우리가 따르도록 하시는 그런 권위를 지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에 두려움으로 하긴 하지만 그게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늘 기쁨으로 늘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듯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첫째는 이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 몸에서는 뭐 머리가 있고 이렇게 머리의 지시를 온 몸이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하나의 권위 질서의 순서를 말하는 거.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참 1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권위가 흘러가는 하나의 통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가 권력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권위가 주어지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 권위 나중에 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에게부터 남자에게 주어지고 그 남자로부터 아내로 그 권위가 흘러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머리가 꼭 지배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권위가 흘러가는 통로로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데서 시작이 돼요. 가장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게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한 사람을 보기만 하면 인정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 머리는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지금 옷을 입었어? 저 사람은 뭐 옷에 맞지 않는 신발은 왜 저렇게 신었어? 저 사람 말투는 왜 저래? 우리가 딱 누구를 보면 직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모든 요소들이 우리 눈에 와서 확 박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지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부부지간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인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이게야말로 이 사람이 이렇게 진짜 어른스러워지느냐 미숙한 채로 있느냐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 훈련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붙어있다시피 한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관계 훈련을 통해서 인격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결혼까지 했다면 가정을 이루었다면 시시콜콜 어떤 걸 가지고 시비하고 다퉈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전체를 받아들인 거니까. 그 사람의 월급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의 가족이라는 배경을 내가 받아들인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의 키가 커서 키만 받은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의 학위가 좋아서 학위 스펙만 받은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 전체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의 가족 전체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이. 그렇게 대화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 사람을 부인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당신은 직장에서 월급이 안 오르냐? 누구는 안 오르고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올려주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정할 줄 아는 습관, 훈련, 말투, 대화, 이게 전부 부부 관계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발 좀 그렇게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복종할 만하면 왜 복종 안 합니까? 당신도 살아보세요. 그런 사람 복종이 되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그냥 샘솟듯 솟아나는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거절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그 권위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다수입니다. 다수. 크리스찬보다 난 크리스찬이 훨씬 많잖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요, 죄인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이 몸이 머리에 복종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일단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내가 됩니까? 내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되겠어요? 한 가지 길밖에 없다.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이에요. 내가 살아서는 못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한 두 사람이 살면 문제가 없지만, 어느 한쪽이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가정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화가 내가 일으키는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감으로 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거기에 쏟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뭐 이사를 어디로 가자, 차를 뭐 바꾸자, 뭐 여행을 이번에는 어디로 가자, 여름 휴가 때는 이번에 얼마를 쓰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불신자하고 산다면 이 사람이 인생 전체를 걸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이외에는 가정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나 자신부터 물론 그래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점점 어른스러워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것, 바르게 믿는 것, 예수님을 옳게 만나는 것 이외에 그 사람이 바른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렇게 바른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좋은 가정을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안 싸우면 다행이죠. 날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안 나면 다행이죠. 날마다 무슨 때리고 우는 소리, 무슨 찢어지는 소리 안 나면 다행이죠. 그럼 남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 남편들아,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실 이건 더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며칠 지나고 보면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랑할 수 있는 아내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내 감정이라는 사랑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쓰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가파오, 아가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가페.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아가파오 한다. 그 사랑이란 가치가 없는 걸 가치 있게 대해주는 태도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사랑할 도리가 없단 말이죠. 마음에 들면 좀 사랑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좀 사랑하지 않았다가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감정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데서 15가지 사랑의 정의를 내린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질투하지 아니하고 예?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이 정의를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의에 하나도 내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선 우리는 오래 못 참습니다. 우리는 부드럽지도 않아요. 우린 자기의 유익을 떠나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랑의 정의에 비추어보면 나는 내 아내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아 그렇다면 나는 사랑받지 않으면 누구로부터인가 외부로부터인가 그리스도로부터 어쨌건 받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으로는 절대로 이 가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 사랑으로 지금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쳐야 부부간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려면 여러분 죽지 않고 무슨 방법이 있어요? 살아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이걸 읽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한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 사랑이란 뭡니까? 나를 종처럼 종의 형체로 드러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고 그 사랑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뜨거운 감정, 열정이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하는 채 하다가 그 열정이 식어버리면 뭐 1년도 되게 못 가지만 그러면 더 이상 사랑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데 어떻게 그걸 지금 10년, 20년, 앞으로 50년, 60년 살아난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황혼이혼이라는 게 그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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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더 내가 참으라는 얘기냐. 나도 내 한몸도 힘든데 어떻게 당신을 견디냐. 이게 뭐 당연한 항변이죠. 따라서 그런 사태 가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은 내가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밖에 없다면 아내도 진정한 어른이 되어야 되고 남편도 진짜 어른이 되어야 어른끼리는 살아낼 수 있지만은 한쪽이 미숙한 채로 계속 남아있어서는 그렇게 가정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의 정의를 내린 이후에 13장 11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13장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할 이유는 뭐예요? 늘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는 버릇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왜 싸웁니까? 애들은 잘 놀다가도 싸워요. 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 말꼬리 가지고 또 시비가 돼서 또 싸운단 말이에요. 말만 하면 싸워요, 또. 그리고 어린아이가 깨달아봐야 자기 수준밖에 못 깨닫는데 어떻게 애가 더 성숙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그런 미숙한 어른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에 가도 그런 상사를 만날 것이고, 예? 학교를 가도 그런 사람 만날 것이고,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린 채로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느라고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어른이 되면 어른은 어린아이를 받아주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어른은 어린아이와 안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어찌된 판인지 막 부모도 애들하고 싸우더만. 정말 끔찍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부모로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식하고도 싸워요. 어떻게 싸우려고 애를 낳았습니까? 왜냐하면 부부간에 싸우던 버릇을 그대로 아이한테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란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하면은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면 정말 그 가정은 지옥을 이루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라고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는커녕 지옥처럼 경험하게 하면 이 세상은 아무 희망이 없는 곳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 병든 것을 어쩌면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신부 되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경배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또 신랑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신부를 교회로 세우셨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이 병들었어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다시 가정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아, 교회에서는 멋진 그리스도인인데 집에 가면 엉망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게 자녀이건 남편이건 아내건 참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어른이 되어갈 때 여러분은 가정이 어떤 곳으로 변화하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가정 속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처음부터 어른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여서 어른스럽게 되기가 아주 쉽고 빨리 어른스러워질 거예요. 그러나 어른스럽지 못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끝까지 부모들한테 시달리다가 그렇게 결손 가정의 아이로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또 결손 가정을 만들게 될 것이고 결코 한 번도 어른스러운 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이런 가정도 기껏해서야 그렇게 고장난 가정, 예? 금이 가고 깨어진 가정, 그래서 두 번, 세 번 결혼해봐야 결론이 안 나는 가정을 만들고 말겠죠. 저는 이 예배를 통해 오신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 예배를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교회를 주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가정을 새롭게 하고 계신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동행 예배가 결혼 예비 학교도 아니고 또 결혼 상담 학교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부부관계와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사탄이 깨뜨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정을 깨뜨리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뭐 가정 사역하다가 가정이 깨어졌다나? 네? 아버지 학교를 너무 잘 섬기다가 이혼했대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처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우선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그렇게 복종해 보십시오.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남편들이여 정말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 어떤 아내가 그렇게 무슨 눈에 가시를 돋구고 말이죠, 손에 무슨 손톱을 길러서 남편을 핥히겠습니까? 남편을 핥히려고 손톱을 기르겠어요? 그러니 저는 이 시대가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진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가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부분의 문제가 부부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참된 부부의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온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오히려 깨뜨리는 자들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고 사방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우리 자신부터 가정 속에서 그리고 가족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어도 어른일 수가 있고 나이 80이 되어도 어린 아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찍 빨리 속히 주님과 함께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해서 잘 산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또 결혼해서 저렇게 티격태격 다툰다는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깨어지고 아픔을 겪는다는 사실 앞에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요? 주님,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온 마음 중심에 채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네.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무슨 상담소 된 것 같아가지고요.
아, 큰일 났네요.
큰일 났습니다.
아예 뭐 그럼 상담은 조금 이렇게 상담료가 있다고 알려드리고 따로
할까요? 네. 네. 그래도 할 수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결혼한 지 17년 차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여태껏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고 이제는 주일만 되면 일부러 골프 약속을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을 항상 비난하고 욕합니다. 안 믿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면서 제 속을 팍팍 긁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 뭐 이런 뭐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17년 동안 뭐 했냐 그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랑해서 한 결혼이라면 정말 뭐 그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져서 그 사랑 때문에라도 조금은 변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존재 전체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보다도 항상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부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안 느껴지는 사랑이 있어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태도가 절대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남자의 코드, 왜냐하면 그 게리 채프맨이라는 사람이 쓴 Five Languages of Love,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에 보면은 사랑의 컬러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남자들은 나를 존경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존경하는 거, 리스펙트하는 거. 아무리 뭐 선물 공세하고 아무리 말로 좋은 소리하고 아무리 뭘 해도 그 태도가 안 느껴지면 아,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성들의 경우는 선물이 중요해. 아무리 뭐 리스펙트하는 것 같은데 뭐 결혼기념일도 안 챙기고 생일날도 아무 선물이 없어. 그러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배려하는 게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둘의 벽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남녀는 절대로 하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존 그레이 같은 사람은 야, 남자는 화성에서 왔나 보다. 여자는 금성에서 왔구만. 아예 출신 별이 달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남녀는 하나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 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 됐단 말이에요. 죽을 만큼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죽을 만큼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인간은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요구 앞에서 철저히 방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만큼 저항하게 돼 있어요. 애들도 그런데 뭐.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것, 내가 어떤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품고 전인격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그러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네가 그렇게 가는 교회 나도 한번 가라고 한번 초청해보지 그래.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왜 당신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해? 근데 그런 사랑은 안 느껴지는데 자꾸 교회 가자, 뭐 주일날 또 뭐 요새는 또 비대면 예배한다고 제일 큰 텔레비 또 뭐 유튜브 켜놓고 열받게 하고 말이죠. 뭐 설교도 못 알아듣는 설교 또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 막 잔소리 같은 거 해서 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하는데 그거 들으라면 듣냐고요. 그런 건 조용하게 혼자 가서 좀 불편하더라도 핸드폰으로 보든지 뭐 모니터 PC를 켜놓고 봐야 되는데 꼭 들으라고 안 듣는 사람을 끌어다 놓고 가운데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도 배려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려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난 이분한테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17년씩 기도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사랑 안 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방식이 조금 달랐어야 하지 않나, 달라져야 되지 않냐. 네. 그런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저기 이렇게 네. 그 교회 안 다니면서 네.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교회 욕하는 소리 중에 네. 다 틀린 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욕할 때는 맞아. 당신 어떻게 교회를 안 가고 그렇게 잘 알아. 네. 나는 진짜 가보면 당신보다 한 10배쯤 이렇게 화가 나지만 그냥 참고 있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부부간의 대화가 되는 거지. 당신은 교회를 모르면서 한번 교회 교자도 안 가본 사람이 왜 우리 목사 욕을 하고 왜 뭐 누구 욕을 하냐고 그렇게 하면 그 부부간의 대화가 아니죠. 동네 옆집 사람하고 싸우는 거죠.
네, 그 남편이 교회에 대한 욕을 한다는 건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희망이 없으면 그 교회가 왜 저래?
그렇죠. 그런 걸 뭐 아무 관심이 교회에 없어요. 네,
기대가 있으니까 욕하는 건데 그거 이렇게 목사님 욕을 했을 때 그냥 부인이 남편 편을 들어줘야지. 그 목사님이 남편도 아닌데 막 그렇게 하면 저 같아도 열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게
아 맞아요. 저도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제 아내가 이게 뭐 해외 여행을 가면은 목사님 거하고 내 거하고 똑같은 걸 두 개 사는 거예요.
아
뭐야? 왜 같은 걸 두 개 사? 아니 뭔데 뭔데? 그런 거 눈치껏 해야지. 그런 거 진짜 눈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게 사실 부부간의 존중이라는 게 저 사람이 저렇게 비난을 할 때 그 비난하는 이유나 이게 논리적인 논박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까 한 절 제가 더 읽어드리겠는데 네. 5장 28절을 보면 에베소서 아까 밑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데 저는 이걸 아내든 남편이든 같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남편을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라며 네. 둘이 하나 되었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렇게 공감하는 터가 없이 대화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이 없으면 대화는 늘 평행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장 이게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데도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사랑이 가짜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사랑 안 해서 그렇다. 이거는 잘못 착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사랑하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데 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전해졌기 때문에 공감을 못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공감할 수 있는 내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애들 뭐 이렇게 술 담배 끊는 거 그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들은 절대 애들 미성년자들 술 담배 하는 거 그렇게 막 매를 들고 때리거나 나무라지 않아요. 어떤 부모는 그냥 같이 한잔 하자. 그래서 어떤 부모는 진짜 실제로 냉장고에다가 캔 맥주를 몇 개 사놓 놓고 너 목마르면 여기서 한잔 하지 그래. 그 부모의 그런 배려에 그냥 눈물을 쏟고 뭐 나 술 끊을게요 그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했더니 애가 알코올릭 됐습니다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죠. 담배 냄새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 담배를 어떤 부인이 막 그냥 하나 피우면 또 제때리 가서 깨끗하게 닦아서 놓고 한 대 놓고 보통 거기 냄새도 맡기 싫으니까 뭐 담배 재가 수국이 쌓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그 부인은 냄새가 그렇게 싫지만은 그토록 정성스럽게 재떨이 하나 잘 닦았더니 어느 날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재떨이 씻으면서 남편 담배 끊게 해주세요. 주님 끊을 수 있다면 저 자기 몸된 성전임을 알게 하시고 자기 몸에 저런 연기 갖다 붙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재떨이 닦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아 어떻게 애가 있는데 이렇게 담배를 피우냐. 옆집에도 냄새 난다고 항의를 하는데 모르냐. 그러면 그게 동네 이웃 사람하고 싸우는 거죠. 그게 부부간의 대화냐고요.
아, 진짜 사랑을 오래 참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목사 잘 참잖아요, 그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 생존 차원에서 참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저 그 모르겠어요. 그 저 아내랑 이제 살면서 제가 그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누가 저를 위해서 저렇게 샘솟도 염려를 할까 하는 그것과 그리고 되게 말이 맞아요. 그래서 옷도 아내가 마음에 들면 한 여자한테만 마음에 들면 되잖아요. 뭐 그래서 좀 편하게 사는 뭐 방법 옷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여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쿨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쩌다 말이 이렇게 됐나 모르겠는데 아 제가 중요한 거는 99까지는 지는데. 인생의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내를 설득해서 동의를 얻어내면 그러면 이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뭐 들고 이기고 지고 글쎄 아내한테 싸워서 이겼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 질문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이게 말이 길어지면 정리가 잘 안 된다는 뜻인데 아무래도 지면서 사는 게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을 머리 삼고 부인은 몸이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인에게는 남편의 뜻을 따르라고 권면을 합니다. 남편이 부인의 입장과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눈물로 고통 속에서 그저 살아야 하나요? 저는 여기까지 읽고 결혼한 분인 줄 알았어요. 저는 미혼인데 성경 말씀을 따르자니 이런 고통을 겪을까 너무 두려워 결혼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미혼이신 것 같은데.
진짜 좋은 믿음이 아닌데. 저는 우선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주실 때를 예비해서 좋은 아내가 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건데. 그러나 저는 뭐 이혼 상담도 뭐 많이 와요. 대개 이제 이혼하겠다는 얘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이혼을 거의 마음에 확정을 하고 목사의 이제 보증을 받기 위해서 아니 좀 편하게 이혼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막 갈등 있고 함께 살려고 하면은 잘 안 오는데 이제 살 마음이 정이 뚝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혼하고 싶은데 목사가 이혼하십시오 하면 편하게 이혼을 하려고 작심하려고 오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뭐 쉽게 말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있어요. 폭력적인 거 이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안 맞아 본 사람 모르잖아요. 폭력 당하면서 어떻게 계속 삽니까? 그 다음에 어떤 중독 때문에 이거 정말 끝없이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 알코올릭이건 그게 뭐 마약 중독이건 도박이건 이거 뭐 정말 처자식을 팔아가면서까지 도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살아라 말라 이렇게 얘기할 정말 대상조차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살아보라. 그래서 살아서 물론 그렇게 남편을 구원해 이러게 했다는 간증이 없지 않아 정말 뭐 한 세기에 한 만화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목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결혼이 출발할 때 좀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해요. 예. 제가 요새는 이제 조금 저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번 꼭 결혼하기 전에 한번 보자 보면은 못 살 것 같은 부부가 보인다고요. 근데 이제 한번 설떠미러 보면은 이제 이미 마음이 결정이 됐어요. 날까지 다 받았어. 근데 우려스러운 결혼이 있거든요. 안 맞는 결혼이. 근데 꼭 그런 결혼을 고집스럽게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른들에게 배우자를 이렇게 보게 하고 또 조금 멘토가 된다든지 인생의 선배가 된다든지 오랜 결혼 생활을 한 분들하고 결혼하기 전에 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식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둘이만 좋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감정이 오래 못 간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은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뜨거워진 감정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제발 좀 내 감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의 목적은 내 행복이 아니에요. 내 행복을 목적으로 삼았던 결혼은 실패 안 한 결혼이 없고 불행하지 않은 결혼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이 결혼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고 했으니까 결혼도 죽게 하듯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혼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그 결혼은 정말 다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건 이렇게 오래 참는 가정들이 수없이 많은데 저는 다 일괄적으로 다 참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지불할 정도의 결단이 없으면 절대 영혼은 안 돌아옵니다. 그게 가족 구원이 어려운 이유예요.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안 되는 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을 불신자 집에 갔다면 순교하러 간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정말 금식하면 죽기로 결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데려가고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무슨 일이 생기지 그냥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래서 잘 되는 일이 없어요.
네, 목사님께서 그 감정, 그 뜨거운 감정은 그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결혼 생활의 사랑도 고린도전서도 이렇게 오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고 장성한 그래서 결혼도 세월에 따라서 그 사랑이 성장하고 또 빚어져 가고 빛깔이 성숙해가 그러는 걸까요?
그렇죠. 뭐 믿음 나중에 이제 13장의 결론은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1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망이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지속되려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같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만큼 사랑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고 또 사랑이 성숙한 만큼 믿음도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과 우리가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가정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같은 신앙을 가진다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네.
그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도 또 저희 양가의 부모님 다 이제 계십니다. 계신데 저희 이제 장인어르신이 93이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건강이 불편해서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어렵지만 그 전에 매일 그 60년 넘게 그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매일 장모님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보세요. 여보라고 부르는 것 대신 여보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저녁마다 하시고 누워서 찬송 불러주시고 하시는 그런 인생을 같이 살아오셨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늘 그 사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이제 사시는데 이 부부간의 그런 사랑이 확인되는 면에서 그 왜 남자들은 그 이런 표현하면 좀 안 된다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랑의 표현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그 진심의 표현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 해서 안 될 짓을 하고 오면 꼭 사랑한다 그런데요. 그건 안 되죠.
부인이 배웠어.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 또 뭔가 사고 쳤구나.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면 꼭 선물을 사온대.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네. 사랑한다는 말은 한마디의 무게가 정말 자기 존재 전체가 담긴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은 생명이니까 나 자신을 전부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사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결혼을 할 때 이 고통을 나누는 또 그런 서로에게 헌신이 필요한데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벌을 주셨는데요. 현 시대의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 두 가지를 겸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성경적일까요? 아이도 낳아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데 남자도 그럼 해산의 고통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따지니까 뭐 자꾸 요새는 이제 이성과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맞벌이 하는 게 저는 꼭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할 수 없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요새 남자들이 얼마나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또 가사에 많이 참여합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뭐 좀 분화가 돼 있었지만 지금은 뭐 제가 보니까 저는 진짜 일찍 살다 가는 게 너무 기뻐요. 정말 지금 같으면 결혼 자체 엄두도 못 내는 심정을 이해를 하겠어요. 저렇게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때마다 이벤트도 해줘야 되고 무슨 명품도 사드려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저는 저렇게. 그러니까 요새 결혼 안 하겠다는 젊은이들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요. 주장하지 마세요. 그냥 그 인간이 그냥 좋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뭐 요구하면 복잡해지잖아요. 둘 다 요구하지 않는 관계여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면 뭐 가사 얼마인지 나눠서 할 수 있고 얼마인지 한 통장 가지고 쓸 수 있고 얼마인지 서로 투명하게 살 수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감추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인생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제가 증인인데요. 목사님 우리 미국서 신학교 할 때 어느 날 제가 목사님 사시는 기숙사 방 두 개짜리 기숙사에 갔는데 빨래를 걷어와가지고 속내의를 이렇게 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빨래가 뜨거울 때 접어야 주름이 펴집니다. 목사님 이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빨래는 뜨거울 때 접어야 주름이 펴집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하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저 어르신이 평생 저런 걸 했겠나 싶은데 그때 그렇게 그 일을 하시는데 불행해 보이거나 무슨 뭐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거드려 드리지는 않았지만 좋았습니다.
이분이 기억력이 좋아요. 저도 모르는 걸 자꾸 기억을 해가지고 상처를 건드리네.
아,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야 이분 이제 혼날 것 같은데 이제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라는 말이 있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서 부부의 관계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우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때 누구 편을 먼저 들어야 할까요?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졌을 때 도대체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지 정답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게 부부는 부모를 떠나야 그 두 사람의 가정이 탄생하는데 우리 한국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를 못 떠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부모에 묶여 있어요. 남자가 부모에 묶이고 여자가 부모에 묶이면 두 사람의 가정은 제대로 된 가정으로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도 못 떠나고 또 너무 부모가 또 이렇게 어려워서 또 못 떠나고 이렇게 되는데 부모에게서 도움받는 건 절대적으로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집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마련이 안 돼도 부모에게 자꾸 그런 도움을 의존하고 또 부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 가사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거나 개입을 하게 돼요. 정말 말없이 지원해주고 딱 입을 닫는 부모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선은 이 가정이 제대로 탄생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좀 성인다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결혼식은 부모의 결혼식이지 자녀의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자꾸 바꿔 나가야 돼요. 부모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자녀들이 중심이 되는 결혼과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제 출발했으면은 예, 그러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둘이서 새로 가정을 출발하게 되면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야 돼요.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를 한 사람씩 주렁주렁 달고 오면은 그 사람들은 미래로 못 간단 말이에요. 늘 과거에 이게 어두운 자락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게 붙들려 있고 가족과 친지에게 붙들려 있고 그런 어두운 과거에 붙들려 있어 가지고는 정말 두 사람만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자기 삶을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지금 힘들어 있는데 그런 나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문제를 차치하고 이런 문제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 투영을 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졌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고 어린 변명이에요. 그 모든 결정은 이미 내가 내린 결정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로 시작이 됐는데 정작 일이 시작이 되고 나서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게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이죠.
너무 그 저 이 저는 이제 목사님께 말씀하신 거 그 부분을 제 식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서로의 부모님을 떠난다는 게 부모님은 동시에 이제 잘 공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이 부모님께 정직해야 된다고 자기 배우자의 그 잘못이나 속상한 거를 부모님께 정직하게 그 털어놓는 그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게 이게 이제 부모님을 떠나지 않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어른이 되었다면 그 부모님께 그 갈등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옳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결혼을 시작할 때 정말 귀한 저 같으면 이제 귀한 딸을 낳아서 제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모님께 정말 감사하고 이 귀한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말씀드리면 됐지. 그거 뭐 시시콜콜하게 다 무슨 불평해봐야 또 불평할 일도 뭐 그리 많지 않은 거니까요. 그런 지혜가 사위는 또 며느리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볼 때 아, 둘이 정말 걱정 없이 잘 사는구나. 뭐 그러면 간섭 그리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정말 부부지간에 있었던 일을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에 부부란 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란데 남편은 아내를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아내는 남편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친정에 가서 시댁에 가서 남편과 아내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들으면은 화를 본인보다 더 내요. 그리고 그만 살아라고 부모가 먼저 얘기 꺼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 만나서 쓸데없이 남편 얘기, 아내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게 뭐 도와줄 일이 있어요. 무슨 뭐를. 그래서 그 부부지간의 얘기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부부지간에 그건 정말 둘만의 일인데, 그리고 그걸 옳게 전하는 방법도 없어요. 인간은 사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전할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쁜 걸 전하는 거지 팩트를 전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사실 다 변색된 팩트지. 그런 얘기를 듣고 같이 흥분해주면 뭐하고 같이 욕을 하면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뭐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내 남편을 좋게 얘기하면 좋은 남편이고 내 아내를 안 좋게 얘기하면 안 좋은 아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입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내 입이 만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이 입에서 생명의 샘과 독을 같이 뿜어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주의 말을 같이 꺼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 이 입을 가지고 적어도 배우자에 관해서는 절대로 부끄러운 얘기나 이렇게 약점이나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뭐든지 입이
그렇죠. 입이 문제죠. 입이. 그런데 우리는 친하기 때문에 자꾸 입을 이제 함부로 쓰잖아요. 근데 부부지간의 대화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사실은 점점 조심해야 되는데 네. 갈수록 편하게 얘기하다가 갈수록 네.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게 네. 가족 관계가 되고 많은 거죠. 네. 저는 이 가족의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대화가 달라져야 된다 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을
네.
그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 어버이날 광고 잘 들으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온전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그 공동체의 기쁨과 충만함이 무엇인지 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을 지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일과 또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내됨과 남편됨의 남편됨과 아내됨의 사랑스러움과 충만함과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상의 삶에서 현실로 경험하는 은혜를 소망하고 또 바라옵고 주님 앞에 은혜를 주시기를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정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사 우리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교제하게 하심이 이제 참 어른이 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며 소망하는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